북한의 오늘 그리고 내일은
안녕하십니까 조미영입니다. 지난달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연이어 군부대를 시찰했습니다. 겨울철 군사훈련을 앞두고 군기를 잡으려 한다는 관측도 있고요. 한국과 미국을 압박하려는 행보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런데 군대 사정이 계속 좋지 않다고 하죠. 군인들이 배급을 제대로 받지 못해 도둑질을 한다는 걸 모르는 분은 없을 겁니다. 도둑질을 막겠다고 무조건 총살 아니면 감옥에 보내면서 이 도둑질이 많이 줄어들긴 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공급이 좋아진 건 아니어서 결국 병사들은 부모들에게 손을 벌리고 있습니다. 어떤 부모들은 인민폐 100원, 좀 있는 집에선 한 달에 100달러 정도를 보내기도 한다는데요. 내가 못 먹어도 자식은 살려야 하니까 어떻게든 돈을 마련하려고 아등바등 하는 거죠. 주민들 사이에서는 자식들은 군사놀이하고 부모들은 군사복무한다 라는 말까지 돌고 있다고 하네요. 당장 먹을 게 없어 자식들에게 아무것도 보태줄 게 없는 부모들의 마음은 또 얼마나 아플까요? 지금 도둑질하는 군인들은 부모들이 가난한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최고 사령관인데 전투 준비 태세 강화만 강조할 게 아니라 군인들 공급 문제가 더 중요하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네요. 김강석의 이등병의 편지 듣고 오늘 방송 시작합니다. 북한은 오늘 현재 북한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밖에서는 북한 사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살펴봅니다. 국민통일방송 김민수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이 준비되어 있나요?
네, 가을 거지도 다 끝났고 이제 겨울이 됐는데요. 네. 올해 북한의 식량 수확량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북한 당국이 공식 통계를 내지 않고 있어가지고 내부 소식통을 통해 특히 북한의 곡창지대 식량 상황에 대해서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거 사실 저도 제일 궁금했습니다. 네. 북한의 대표적인 곡창지대 중 하나가 평안남도잖아요. 네. 이 지역의 알곡 수확량이 파악이 됐나요, 그러면?
네, 지난달 말에 이 지역 소식통이 전해온 소식이 있는데요. 수확량이 적어서 가을 거지 작업도 예년보다 빨리 마무리됐다고 합니다. 평안남도 소식통은 평야지대인 평원, 숙천, 문덕, 숙천 문덕살도 뭐 유명한데 안주 같은 이런 곡창지역에서 올해 작황 상황이 지난해보다 못한 곳으로 평가되고 있고 정확한 수확량은 이제 탈곡이 완전히 끝나고 이제 파악을 되면 최종 판단이 되겠지만 예상 수확고 판정을 하잖아요. 근데 네. 이 자료를 보면 지난해보다 알곡 생산량이 현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전해 왔습니다.
감소했다 그러면 네. 어느 정도가 줄어든 건가요?
네, 이 소식통이 전해온 이 평안남도 평원 지역 일부 농장들의 그 예상 수확고 판정 자료에 따르면요, 평원군 내 농장의 정보당 벼와 강냉이 수확량은 대체로 2톤 안팎. 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농사가 잘 될 때 보통 4에서 5톤 정도의 소출이 나와야 하는데 현재 예상 수확량이 2톤 정도라는 것은 그만큼 작황이 좋지 않다는 의미라는 게 소식통의 설명입니다. 특히 이 대풍, 용산, 매전, 삼동 등 서해안에서 비교적 가까운 이런 대형 농장들에서 정보당 벼와 강냉이 수확량이 각각 2톤도 채 안 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농사가 많이 안 됐나 봐요.
그러니까 네. 뭐 절반 정도 수준이네요. 지금 네. 보니까 예상 수확고만 들었을 때는 네. 농사가 정말 안 됐다라고 보여지는데 이유가 네. 있을까요?
네, 저희가 뭐 지난 대담에서도 살펴봤지만 뭐 가물, 태풍 뭐 이런 게 좀 영향을 미친 것 같은데요. 소식통은 올해 농사가 좀 잘 안 된 게 초가을에 있었던 태풍 그리고 큰물 피해라면서 이삭이 한창 여물 시기에 태풍과 큰물 때문에 벼와 강냉이들이 다 넘어졌고 특히 해안가의 논들은 바닷물이 좀 범람을 했나 봐요. 네. 그래서 짠물 피해를 받아서 쭉정이만 남았다고 실태를 전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현지의 농업부문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서 국제사회 경제봉쇄로 비닐 방막과 비료, 농약의 공급이 줄어들어서 초기 농사도 별로 좋지 않았다고 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태풍, 장마 같은 이런 자연재해에 더해서 국제사회 대북 제재도 올해 북한의 농사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북한은 지난해 중국으로부터 비료를 수입한 양이 기록돼 있고요.
네.
또 시진핑 주석하고 회담하면서 중국에서 무상 원조를 많이 해줬거든요. 지난해만 한 16만 2천 톤 무상 원조를 해줬고 올해도 좀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농사에 필요한 이 물자 공급이 대북 제재 때문에 지금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과연 사실일까 이런 좀 의문이 들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농사에 필요한 물자 공급을 제대로 못한 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파악이 좀 더 필요해 보이고 다만 이 김정은 정권의 핵과 미사일 개발 때문에 2016년부터 대북 제재가 크게 강화되면서 북한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고요. 이 여파로 과거보다 이 농사 물자 공급이 좀 원활하지 않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네. 국제사회에서도 올해 북한의 식량 상황이 좋지 않다라고 보고 있다죠?
그렇습니다. 국제기구들은 북한의 올해 식량 생산량이 예년보다 떨어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유엔 식량 농업기구가 올해 4분기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 이제 북한 식량 상황에 대한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분석을 했냐면요. 2019년 상반기 내내 극심한 가물 현상이 지속이 됐고 또 9월에 태풍 링링이 한반도를 강타를 하면서 북한의 올해 농작물 생산량이 5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져서 심각한 식량난을 겪을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네.
스위스에 본부를 둔 국제기구인 지구관측국제농업관찰그룹 봐도 지난 11월 보고서에서요. 북한이 올해 이 불규칙적인 강우량, 낮은 저수율, 그러니까 가물이 들었다는 이야기였죠. 그래서 곡창지대인 황해북도, 황해남도, 평안남도 지역의 곡물 수확량이 예년 평균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네. 알곡 수확량이 줄어들면서 평안남도 지역의 가을도 예년보다 이른 시기에 마무리됐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네. 이 소식통은 평안남도 전반적으로 벼베기와 볕단 철수 작업이 11월 초에 종료됐다고 했는데요. 농민들 사이에서는 지난 시기 같았으면 11월 말에나 종료됐겠지만 올해 볕단이 너무 가벼워서 빨리 결속됐다 이런 말을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다른 지역의 농사 상황에 대해서는 좀 파악이 된 게 있나요?
그 11월 중순에요. 한경북도 소식통을 통해 해당 지역 상황을 좀 전해 들을 수 있었는데요. 현재 상황에서 올해 알곡 수확량은 지난해를 뛰어넘는 최악의 상태라고 알려졌다. 그러니까 지난해 국제기구에서 10년 이래 북한의 식량난이 최악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농업부문 일꾼들 속에서는 내년도 걱정이 한숨이 새어나오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겠네요.
네, 소식통에 따르면 현재 위에서는 올해 그 식량 수확량을 약 450만 톤으로 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보통 북한에서 한 400에서 450만 톤이면 굶주리지 않고 뭐 주민들이 먹을 수 있는 양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 수치면 크게 식량 걱정은 안 해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들을 하는데 군량미 떼어가야죠. 가축도 키우는 뭐 이렇게 네. 드러난 식량도 있다 보니까 내년 식량 걱정을 해야 할 정도로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건 좀 잘못된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제 경험상
네.
보통 그 농장에서 그 협동농장 지배인이나 네. 이런 사람들이 위에다가 상부에 보고를 할 때는 너무 수확량을 적게 보고하면 자신이 일을 안 한 걸로 돼가지고 성과가 네. 없는 걸로 돼서 굉장히 뿔려서 보고하는 게 관행처럼 굳어져 있거든요.
네. 그런 점이 있겠지만 네. 이제 대체로 북한이 한 490만 톤에서 한 500만 톤 약간 넘는 정도는 생산을 하고 있는 걸로 파악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예상 수확고 판정할 때 그런 일이 있다고는 들었습니다.
네. 네. 근데 워낙 또 여기저기서 떼어가는 게 많다 보니까
네.
실제는 좀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거죠.
네. 그럴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런 가운데 북한 당국이 식량 상황을 파악하고 싶다라는 국제사회의 요청을 거부했다고요?
네. 그 식량 농업기구, UN 기구인데요. 그리고 세계 식량 계획, WFP라고 하는데 10월에 작황 조사를 그러니까 곡물 수확량 실태 조사를 실시할 걸 북한에 제시를 했는데 북한 당국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지 조사 없이는 북한의 식량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고
그렇죠.
그 대신 뭐 사진이나 다른 자료를 통해서 이렇게 측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현지 조사가 꼭 필요한데 참고로 이 UN 식량농업기구는 지난 1995년부터 매년 한두 차례 북한에 실사단을 파견을 해서 식량 실태를 조사를 진행해왔고 북한 현지 실태 조사는 2000년대 들어서 네 차례 중단되긴 했지만 2010년부터 2013년까지 3년 연속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2014년부터 올해까지 6년간 북한 당국의 요청이 없어서 조사가 무산됐습니다.
네. 유엔 기구가 북한을 방문해 조사를 해서 식량이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면 국제사회의 지원을 또 호소하게 될 텐데요.
네.
북한 당국이 자력으로 식량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겠으면 협조라도 좀 적극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음 소식 살펴볼까요?
네, 북한의 세계적 위상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뭐 북한은 뭐 세계에서 정말 다 알아주는 국가다 이렇게 당국에서 선전을 하는데
네.
실제 그런지 한번 좀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북한의 국호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잖아요.
네, 길어요.
네, 그렇다면 세계에서 과연 북한을 민주주의 국가로 보고 있는지 또 북한 사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좀 다른 나라와 비교한 자료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스웨덴, 그러니까 스웨리의 스톡홀름에 본부를 둔 정부 간 국제기구인 국제민주주의선거지원기구, 좀 이름이 길죠? 근데
네.
최근 전 세계 민주주의 상황을 분석한 보고서를 냈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자료인데 이 보고서는 인구 100만 명 이상인 전 세계 158개 국가를 대상으로 법치, 그리고 공정선거, 인권 등 이런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28개 요소를 총 5개 분야로 나눠서 포괄적으로 그 해당 국가를 조사해서 보고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국제 이 민주주의 선거 지원 기구는 유엔 공식 창간 기구거든요. 그리고
네.
현재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 제도 강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는 기구입니다.
네, 이제 조사한 결과부터 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네, 미국의 소리 방송이 분석한 이 보고서에 따르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지난 40여 년 동안 민주주의 제도를 도입한 나라가 2배 이상 늘었다고 해요. 그런데 북한은 계속 최악의 민주주의 국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표방했지만 민주주의 국가는 아닌 거죠.
그렇죠.
북한은 공정한 선거와 인민의 기본권 그리고 부정부패 척결 등 민주주의 5개 분야에서 모두 최악의 점수를 받았습니다.
아, 점수가 있는 거네요.
네.
5개 분야가 있다고 하셨는데 각 분야별로 구체적인 점수를 좀 알려주세요.
네, 이 국제 민주주의 선거지원 기구는 각 분야별 점수를 0부터 1까지로 나눠서 나라별로 점수를 매겼는데 1에 가까울수록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북한은 민주주의가 좋을수록 점수가 높은 이 기구의 세계 민주주의 지수에서 5개 분야 모두 아시아 태평양 국가 중 최하 평점을 받았습니다. 좀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요. 공정한 선거와 평등한 정치 권력 등을 의미하는 이 대의민주주의 정부에서
네.
0.12 점 하바닥이죠.
네.
시민의 자유로운 정치 참여 등 민권 실태를 측정한 기본적 권리에서는 0.13점을 받았습니다. 또 행정부와 사법부, 입법부가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게 상권 분립이라고 해서 민주주의 정부에서 채택한 제도인데 이 정부 견제에서는 0.07. 뭐 김정은 위원장 마음대로 운영을 하니까
어떻게 0.07이 네. 나왔네요.
네. 당이 결심하면 네. 이건 다 따라야
그럼요,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네. 그리고 정부의 부정부패 정도를 측정한 공정한 국정운영에서 0.16점을 각각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다 0.2가 지금 안 되는 수준이에요.
그러네요.
아울러 국민의 다양한 정치 참여도를 상중하 이 3단계로 나눴는데 이 참여와 관여 분야에서 가장 낮은 하를 받았습니다.
네, 이거 다른 나라랑 좀 비교해서 설명하면 조금 더
네, 네.
이해가 쉬웠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게 순위를 매기지는 않았어요.
아.
국가별로. 네, 그냥 점수만 이렇게
너무
하고.
자존심 상할까 봐.
모르겠어요. 그게 이제 나름 공정성을 기하려고
네.
또 구체적인 실태도 밝히지는 않았어요. 이렇게 이제 점수로만 측정을 해 놓긴 했어요.
네, 다섯 개 분야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정말 그러게요. 자, 민주주의 국가인지 아닌지, 민주주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점수를 통해 파악을 한 건데 네.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북한의 민주주의 수준이라고 할까요? 요거를 어느 정도로 볼 수 있을까요?
네, 아무튼 아까 158개 국가를 조사했다 그랬잖아요.
네.
순위는 없는데 좀 비교해 볼 수 있는 지표가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아시아에서 민주주의 제도가 없는 나라로 북한의 중국, 캄보자, 라오스, 투르크메니스탄 등 10개 나라를 꼽았는데 북한은 이들 중에서도 5개 분야 모두 최악의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수준이 어느 정도 좀 네. 짐작이 가실 겁니다. 그리고 네. 이제 보고서가 이것만 한 게 아니고요. 좀 오랫동안 이걸 작성을 했는데 1975년부터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있는 나라들의 민주주의 수준을 계속 평가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분야를 어떻게 나눴냐면 민주주의 국가 또는 민주와 뭐 독재가 혼합된 국가,
네.
비민주적인 국가 이렇게 세 개 분야로 분류를 해서 한 지난 40여 년간 살펴보니까 민주주의 제도를 뭐 부분적으로 뭐 도입 뭐 한 것 포함해서 도입한 나라가 7개 나라에서 15개 나라로 늘었고 민주주의가 전무한 나라는 14개국에서 10개국으로 감소를 해서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점점 더 민주주의 국가가 많아지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좀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는 있죠.
네. 네. 북한은 긍정적으로 평가한 나라들에 포함이 됐나요?
포함이 됐으면 좋겠는데 앞에 점수 보셨잖아요. 포함이 안 됐습니다.
네네.
그래서 좀 안타깝죠. 근데 북한을 보여주는 이 그래프가 있던데요. 1975년부터 대부분 0.2점 이하에서 아무런 변화가 없는 평행선을 그었어요. 그래서 공정한 국정 운영 그리고 시민사회 참여는 더 악화돼서 거의 바닥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인민의 권리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보고서는 또 북한을 성평등 그리고 부정부패 개혁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나라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특히 이 성평등 분야에서 북한은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타지키스탄 등과 함께 세계 바닥권이라며 개혁이 시급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한국의 민주주의 수준도 조사를 했을 텐데 어땠습니까?
네, 보고서는 한국과 대만을 1975년 이후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민주주의가 가장 발전한 나라로 뽑았습니다. 아울러 이 지역에서 민주주의 5개 분야 모두 높은 점수를 받은 나라 1위부터 5위까지 오스트랄리아, 그러니까 호주, 뉴질랜드, 한국, 대만, 일본을 꼽았고요. 한국 점수를 보면 대의민주주의 정부에서 0.77, 국민의 기본권에서 0.83, 정부 견제에서 0.7, 공정한 국정 운영에서 0.71, 그리고 국민의 정치 참여 관여에서 최상급인 높음을 받았습니다.
네. 이 보고서 외에 북한의 국가적 위상을 알 수 있는 자료가 또 있던데요. 부정부패 네. 수준도 세계 최악으로 평가받고 있죠.
네, 국제 뇌물 감시 민간 기구가 세계 200개의 나라를 조사를 해서 2019년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 북한의 뇌물 부패 정도가 세계 최악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이 부정부패가 심한 건데 북한이 86점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200개 국가 중 198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네.
뒤에서.
아, 북한보다 네, 못한 나라가 있긴 있었네요.
두 개 나라가 네. 있는 거죠. 네. 그 정도 수준입니다.
자, 오늘은 가을이 끝난 북한의 알곡 생산량과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위상이 어떤지 국제단체 자료를 통해 살펴봤습니다. 김민수 기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선 인민 여러분, 지금 홍역당에서는 인민들이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고 온갖 탄압에 도탄에 빠져있는데도 김정은 집권 세력은 인민들의 고통은 아랑곳 없이 전쟁 노름에만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고통과 어려움이 얼마나 큰지는 알고 있지만 그러나 언제나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기 마련이며 역사적으로 항상 정의가 승리한다는 것 그리고 진실이 승리한다는 것 그리고 인민의 뜻이 궁극적으로 실현된다는 것은 역사적인 필연입니다. 현재 어렵다 하더라도 이 어려움을 뚫고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자유를 찾기 위해서, 그리고 참된 정의의 실현을 위해서 조그만 일이라도 실천하면서 이 어려움을 참고 뚫고 함께 나아가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뒤에는 여러분의 뜻을 지지하는, 그리고 여러분들의 참된 자유와 해방을 염원하는 수많은 남조선 인민과 뜻있는 지사들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어려운 일을 실현하기 위해서 손잡고 나갑시다.
국민통일방송이 보내드리고 있는 북한의 오늘 그리고 내일은 북한의 현재와 미래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기 위해 방송을 만들고 있습니다. 잘 듣고 계시죠? 노래 듣고 고향 사람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한국의 모습 전해드릴게요. 서영은과 김현우가 부릅니다. 칵테일 사랑. 내가 본 한국. 오늘 이야기 난방. 겨울이 왔다. 입동이 지나면서부터 날씨가 부쩍 추워지기 시작했다. 간밤에 베란다 안쪽 덧문을 열고 잤더니 새벽에 찬 기운이 확 들어와 너무 추워서 잠에서 깨어났다. 온몸이 오돌오돌 떨렸다. 이제부터는 난방을 켜고 따뜻하게 지내야겠다. 일어나 문을 꼭꼭 닫고 난방을 켜고 온도를 30도까지 올렸다. 뜨끈뜨끈한 방바닥에 등을 지지고 싶어 온도를 확 높였다. 다시 누웠다. 보일러실에서 보일러가 돌아가는 소리가 윙 들리고 조금씩 따뜻한 기운이 방바닥에서 솔솔 올라올 때쯤 나는 스르르 잠이 들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너무 뜨겁고 답답하고 목이 바짝 말라 눈을 떴다. 너무 덥고 건조했다. 바닥에 손을 대보니 엄청 뜨거웠다. 온도 표시기에는 아직 26도로 잡혀있다. 30도까지 올라가면 대죽겠다 싶어 얼른 일어나 온도를 25도로 낮추고 주방으로 갔다. 물 한 모금 따라 마시고 나니 건조했던 목이 가라앉는다. 이제부턴 가습기도 돌려야겠다. 안 그러면 감기 때문에 겨울 내내 고생할 거다. 어렸을 땐 습도에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고 살았었다. 그 이유는 항상 빨래가 집안에 걸려 있어서 그랬던 것 같다. 한국은 요즘 건조기까지 쓰니 방 안이 건조할 수밖에 없다. 아무튼 집이 후끈후끈해지니 참 행복하다. 특별히 한 것도 없다. 손가락 몇 번 놀렸을 뿐인데 몇 분도 안 되는 사이에 집이 따뜻해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가. 밖에서 아무리 찬바람이 기승을 부려도 따뜻한 내 보금자리가 있다는 게 너무 좋다. 고향에서 살 때 생각이 난다. 80년대까지만 해도 해마다 겨울이 되면 아버지 직장에서 갈탄을 공급해줬었다. 자동차에 갈탄을 싣고 다니며 직원들의 집집마다 돌며 앞마당에 갈탄을 쏟아놓고 간다. 그러면 온 집안 식구가 나가 갈탄을 양동이에 담아 창고로 옮긴다. 좋은 갈탄은 색깔도 선명하고 거울처럼 반짝반짝 빛이 난다. 그런 탄은 성냥불을 갖다 대면 금방이라도 불이 붙을 정도의 화력이 있다. 석탄은 아침에 불을 떼면 군불이 오래가기 때문에 하루 종일 구들이 뜨끈뜨끈하다. 그러면 아무리 추운 날씨라도 집에 들어가면 따뜻한 아랫목에 몸을 지질 수 있어서 좋았다. 하지만 90년대 이후부터는 갈탄은 고사하고 배급도 아예 끊겼으니 그때부턴 사람들 생활이 너무 힘들어졌었다. 장마당에 가서 땔감을 사오면 겨우 밥만 할 수 있는 정도밖에 안 되니 많은 사람들이 추운 겨울 방을 덮이는 일은 꿈도 꾸지 못했다. 그 돈도 아껴서 죽이라도 먹으려면 땔감도 산에 가서 해와야 했다. 생각해보면 배고픈 고생도 물론 컸지만 추운 고생 또한 그에 못지않게 컸던 것 같다. 유리도 없는 창문을 비닐 방막으로 막고 바람이 들어올 수 있는 구멍이라는 구멍은 다 막아도 집에 들어오면 온기가 하나 없이 싸늘했었다. 아침에 조금 불을 뗀 온기가 식을까 봐 항상 이불을 펴놓고 있었다. 문득 생각난다. 물, 불, 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세 가지로 어려운 시절 고향에서 유행했던 말이다. 현재 나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먹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고 사시장철 찬물과 더운 물이 콸콸 나오고 손가락만 까딱하면 따뜻해지는 온돌방에서 나는 살고 있다.
국민통일방송은 북한이 개혁개방과 인권증진, 민주화의 길로 나아가길 염원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조명 MC의 진행으로 북한의 오늘 그리고 내일은을 듣고 계십니다.
달려라 세상 밖으로. 전 세계 나라를 찾아가 현재 생활 모습과 그 나라 사람들이 꿈꾸고 그리는 미래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국민통일방송 이강백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지난 시간에 저희가 홍콩 시위와 선거 결과에 대해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오늘은 또 어떤 얘기 나누게 될까요?
위원님 혹시 고기 좋아하세요?
고기요? 없어서 못 먹죠. 정말 맛있어요.
뭐 주로 어떤 고기죠? 소고기, 저는, 돼지고기 안 가리고 다 먹나요?
네, 저는 다 좋아해요. 정말 고기는 요즘은 양고기도 많이 먹어요.
아, 그래요? 네. 와, 그래요. 오늘은 고기 아닌 고기에 네? 대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네.
그 최근 전 세계에 인조고기 또는 대안고기 뭐 다양합니다만 다 같은 뜻이에요. 고기 아닌 고기에 대한 열풍이 불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그 대안고기 또는 인조고기 열풍이 특히 뜨거운 미국의 시애틀을 찾아갑니다.
와, 이거 반가운 말이 나왔네요. 인조고기. 사실 네. 북한에 정말 많이 먹는 네. 게 바로 이 인조고기거든요.
저도 사실 몇 번 먹어봤어요.
네, 네. 어떠셨어요?
그 고추장 이렇게 해가지고
맞아요. 인조고기
맛 해서 먹는데 네. 근데 그거 뭘로 만들어요?
그게 콩으로 네. 만드는 거죠. 콩에서 기름을 짜내고 나면 그게 대두라고 남는데요.
아, 네네네.
그걸 가지고 고기 식감이 나게끔 만든 게 인조고기예요.
그래요. 저는 이제 그걸 먹으면서 고기 맛보다는 어묵, 여기 한국에서는 어묵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맛이 조금 났는데 아무튼 인조고기로 만든 햄버거 이런 거 이제 미국에 이제 많이 있다는 거예요. 겉모습은 일반 소고기 버거하고 구분하기가 거의 어렵습니다.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이제 패티라고 그러죠. 그 버거 안에 든 고기
네.
패티라고 부르는데 이 겉면에 이제 자글자글한 기름이 흘러요.
네.
그리고 그 안에는 육즙도 있어요. 불그스름하게 육즙도 배어나요. 근데 이건 진짜 고기가 아닙니다.
어머.
아까 인조고기 콩으로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거 이 패티는 콩, 그다음에 아몬드, 감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육류가 아닌 재료를 섞어서 만든 인조고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기름도 표시를 한다고 했잖아요. 기름 막 자글자글하게. 이거 기름은 그 우리가 흔히 육류에서 나오는 그런 동물성 기름은 아니고 코코넛, 해바라기 기름. 이런 거고요. 안쪽에 핏빛도 슬쩍 생겼다고 했잖아요.
네네.
아주 구체적으로 모양까지 내는데 이건 채소의 일종인 비트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빨간 무처럼 생긴 그런 채소가 있어요. 거기에서 추출한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 미국 시애틀의 패스트푸드 식당. 패스트푸드라는 건 이제 짧게 해서 빨리 먹는 그런 네. 막 간편한 빵 같은 건데 그런 식당에서 주문한 인조고기 버거. 이 버거 이름이 이제 임파서블 치즈버거 뭐 이런 건데
네.
지금까지는 경험하지 못한 완전히 새로운 음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설명만 들으니까 자꾸 네. 제가 입에 지금 침이 고여요.
네. 식사 안 하셨군요.
네, 네. 먹고 싶어지네요. 네. 이게 언제부터 이런 고기가 나왔나요? 이게 나왔나요? 상품이?
글쎄요. 그 나온 것은 사실 몇 년 됐어요. 오래전부터 조금씩 있긴 있었는데 인기가 있었던 건 최근 몇 년 사이입니다. 네, 이 대한고기로 만든 상품도 아까 제가 햄버거만 설명을 드렸는데 햄버거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예요. 가장 많은 게 물론 이제 햄버거고요. 그리고 두툼한 소고기, 아까 패티라고 그러죠. 그걸로 유명한 버거킹. 이제 여기서 당연히 이 대한고기 또는 인조고기로 만든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고요. 이번 8월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닭튀김도 있어요. 인조고기로 만든 닭튀김도 있어요.
그럼 말이 그럼 닭튀김이 아닌 거죠. 닭을 그렇죠. 튀겨야 그러니까, 닭튀김인 거죠.
근데 재밌는 건 육즙이 가득한 닭튀김을 이제 앞세운 미국의 KFC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네.
근데 여기에서 콩 단백질을 잘 배합해가지고 만든 치킨. 비욘드 치킨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말로 하면 치킨을 넘어서 이런 거네요. 아무튼 그 9월에 시범 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멕시칸 음식이라고 해서 이제 멕시코 사람들이 먹는 타코라는 음식이 있어요.
네.
그 하얀 밀 전병에 이제 고기를 싸서 먹는데 네네. 여기에 들어가는 고기도 요즘에는
인조고기로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상품들이 다양한 형태로 이제 막 본물 터지듯이 나오고 있는데
네.
지금 이 시장이 인조고기 시장이 그 패스트푸드 시장, 뭐 햄버거라든가 튀김이라든가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막 타코라든가 이런 시장이 미국에서 한 5,700억 달러 정도 되나 봐요. 여기에 드디어 이제 인조고기 또는 대한고기 제품이 막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대한고기 제품이 그러면 잘 팔리고 있나요?
네, 이게 사실은 아까 몇 년 전부터 했냐고 그랬는데 2013년에 이제 처음으로 나왔었는데 그때 당시 나오자마자 그걸 만드는 회사에 주식이라고 그러죠. 그 회사가 앞으로 장사가 잘 될 것 같으면 이제 주식을 발행했을 때 그 주식 가격이 막 오르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거의 3배 가까이 뛰었어요. 그리고 지금 빌 게이츠라고 하는 사람 또는 유명 가수가 투자한 기업 가치는 한 20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사람들이 이 산업은 앞으로 장사가 잘 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글로벌 금융회사 가운데 바클레이스라고 하는 이 회사가 있는데 미국에서만 한 1조 4천억 원어치 우리 돈으로
네.
팔았습니다. 영국, 독일에서는 한 4,600억, 2,300억 이렇게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문가들은 2029년쯤 되면 앞으로 10년 후네요. 세계 대한고기 시장 규모가 지금보다 10배 정도 늘어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최근 몇 년 사이에 좀 빠르게 늘고는 있습니다.
네.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대한고기, 뭐 인조고기, 가짜고기를 먹을 네. 것으로 본다라는 건데 제일 궁금한 게 맛이에요. 맛. 이게 정말 진짜 고기에
저도
대해서.
사실 그게 제일 궁금해요.
네. 고기가 네. 고기는 고기 맛이 나야 맛있는 거잖아요. 네. 네, 진짜 고기에 비해서 맛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미국의
싶은데.
미국의 대형 상점에도 보면 이런 코너가 별도로 있습니다. 대한고기 코너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아까 얘기했던 것 여러 가지 제품도 있지만 가짜 참치도 있어요. 토마토로 만들어가지고 참치 맛이 난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다음 스시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무슨 맛일까 평가를 하는데 조금 갈립니다. 그중에 긍정적인 사람 지금까지 먹어본 소고기 버거와 비슷하다. 그래서 1달러 차이 좀 비싸긴 한데 맛이 풍성하기 때문에 이 정도라면 내가 왜 굳이 진짜 고기를 먹어야 되나 나는 아무래도 채식을 좀 좋아하니까 이 정도로 맛이 괜찮다면 나는 먹겠다 이런 사람이 있었고요. 또 하나 고기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 어떻게 평가했냐면요. 삼키기 좀 어려운 맛이다. 딱 입에 씹는 순간
네.
좀 덜 익은 콩 비린내 국물 냄새 이런 게 확 냄새가 나면서
네.
차라리 그냥 신선한 토마토나 아보카도 같은 또는 콩비지찌개 같은 거
네.
차라리 그걸 먹지 이렇게 인조고기를 꼭 굳이 먹어야 될까
그렇죠.
이렇게 두 가지 입장이 현재는 있습니다.
저도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네. 콩은 콩으로 먹고
네.
고기는 고기로 먹어야 되지 먹고. 않을까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조고기를 먹는 사람들이 빠르게 계속해서 늘고 있다라고 네. 하셨는데 주로 어떤 분들이 드시나요
사실은
그러면?
젊은 층이에요. 미시건 대학교에서 미국의 이 인조고기 먹는 사람들을 조사했는데 20대 42%, 30대가 54%가 지난 1년 동안 대한고기를 먹어본 적이 있다고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55세 이상은 19% 정도밖에 없어요. 이게 미국의 경우이긴 한데 어쨌든 대체로 젊은 사람들이 먹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이렇게 하면 동물들을 죽이지 않아도 된다. 이겁니다. 동물의 네. 생명을 좀 소중히 여기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동물 한 마리를 키우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료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 사료가 또 다 그 하여간 농장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동물들을 키우면 또 막 그 온실가스도 나오고 하니까 환경 문제를 좀 좋게 하려면 대한고기를 먹는 게 좋다. 이런 걸 선호하는 젊은 층들이 대체로 많습니다.
그래요. 인조고기를 먹으면 정말 동물을 살리고 환경도 구하면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될까요?
글쎄요. 이제 그 인조고기를 먹으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런 광고를 해요. 닭이 이렇게 막 놀고 있는 모습을 이제 유튜브 또는 그 방송 프로그램에 이렇게 딱 보여줘요. 근데 인조고기 가운데는 닭의 체세포를 조금 떼어내가지고 거기서 배양을 해가지고 고기를 만드는 인조고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조고기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식물을 이용해서 만들기도 하지만 실제로 동물의 체세포를 떼서 그걸 배양해서 만드는 고기도 있어요. 이건 네. 진짜 고기예요. 근데 어쨌든 그 동물을 죽이진 않습니다.
네,
동물의
네.
세포만 살짝 떼어내서 배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닭의 이름은 닭의 이름도 지었어요. 이안. 이안입니다. 이 고기도 이안에서부터 나오긴 했어요. 그러나 이안은 저렇게 건강히 살아있죠. 마음 편하게 고기를 드셔도 됩니다. 이런 광고도 있고요.
네.
또 하나 토마토로 이제 가짜 참치를 만드는 회사에서는 우리는 동물을 죽이지 않고 이렇게 식물을 통해서 이제 고기를 맛보게 되는데 이걸 통해서 10억 마리의 동물을 구하겠다. 이런 광고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긴 하지만 반론도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실험실에서 만들어진 가공식품이 진짜 고기보다 과연 건강과 환경에 좋다는 보장이
그렇죠.
있느냐. 정말 건강하냐 그 음식 먹을
그렇죠.
수 있느냐 이런 거. 또 가짜 고기의 이 지방, 칼로리, 염분 이런 것이 오히려 더 진짜 고기보다 높은 거 아니냐. 사람 건강에 좀 나쁜 거 아니야? 이런
그렇죠.
주장도
그 맛을
있어요.
내려면 여러 가지 가공 조미료들이 그렇죠. 들어갈 수 그렇죠.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네. 그래서 실제로 미국의 농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식물성 고기가 진짜 고기보다 더 뛰어난지 영양학적으로 충분히 검증되지는 않았다. 이제 이런 식으로 반론을 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기가 진짜 고기보다 더 영양이 많고 건강하냐 이건 아직은 잘 모르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나
네.
이제 젊은이들은 그래도 동물을 직접 죽이는 것보다는 낫다. 환경을 네. 위해서는 나는 먹겠다.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요. 아니 오늘 얘기를 듣다 보니까
네네.
처음에 제가 시작할 때
네.
고기를 너무 좋아한다라고 얘기했는데
네.
갑자기 네.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니면 안 되는 건가.
네.
고기를 너무 좋아하고 많이 먹는 저는 동물을 그러면 학대한
그렇죠.
게 되는 건가.
지금 북한이나 한국에서는 네. 아직 뭐 동물을 살리자 그래서 나는 인조고기를 먹겠다 이런 사람이 많지는 않죠. 그러나
네.
이제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꽤 많이 젊은 층에서는 꽤 많이 있는 걸 보니까 나중에는 진짜 그런 논란이 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네.
뭐 비거니즘이라고 해가지고 채식만 이렇게 선호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도 그런 이유 때문이죠. 동물을
네.
살려야 된다 막 이런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근데 오늘 주제를 들으면서도 사실 북한 동포분들은 좀 이해를 못하실
그렇죠.
것 같아요.
그렇죠. 납득이 잘 안
네.
되는 없어서 못 먹는
없어서 못 먹는데 네. 네. 있는 것도 안 먹겠다니
그러게요.
네.
그것 또 동물을 살린다는
네.
이유로 아마
그만큼 네. 선택지가 많아서 가능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그렇기도 하겠네요.
고기 안 먹어도 먹을 게 많거든요.
맞습니다. 맛있는 건 널려 있기 때문에.
네, 네, 맞습니다. 아, 진짜. 그러면 그렇게 안 드시는 고기를 남은 고기는 다 북한으로 보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네, 잠깐 해보게 되네요. 네,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네.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인공고기가 더 늘어날까요? 아니면 이렇게 조금 유행하다가 그냥 시들해져 버릴까요?
글쎄요. 저 개인적으로는 저도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냥 지켜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일단 전문가들은 지금 2020년쯤 됐잖아요. 2050년까지, 향후 30년까지는 인류의 육류 소비량이 지금보다 한 70% 정도 늘어날 거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네.
문제는 진짜 쇠고기 1kg를 얻기 위해서는 물이 보통 한 15톤 정도 필요하다고 하네요. 그리고 사료가 한 7kg 정도가
네.
필요한데 이 물 15톤과 사료 7kg 1kg 얻으려고, 고기 1kg 얻으려고. 네. 들어가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것이 이제 심각한 환경을 파괴한다. 이제 이런 거죠. 이것 때문에 인조고기를 만들려는 기술 또는 회사들이 막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5년, 10년까지는 꽤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해봅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도 계속 늘어날지 아니면 아유 이제 인조고기 먹어봤는데 그래도 진짜 고기가 나아 이렇게 될지 그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네. 지켜보죠 뭐.
환경 문제만 이렇게 딱 네. 앞에다 내세우면요. 네. 제가 생활하고 있는 모든 게 다 네,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네네. 아직까지는 행복 추구권을 좀 더 주장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은 환경과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고 있는 대한고기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달려라 세상 밖으로 이광백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민통일방송은 북한이 개혁개방과 인권증진, 민주화의 길로 나아가길 염원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조미영 MC의 진행으로 북한의 오늘 그리고 내일은을 듣고 계십니다.
살며 생각하며 네 명의 생명을 살리고 떠난 청년 2019년 11월 21일 자정 무렵 미국 유학 생활을 하다 군대에 가기 위해 한국에 들어와 있던 21살의 청년 조영성 씨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택시와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친구가 있다며 나갔다 집에 돌아오는 길이었죠. 119 구급대가 출동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피를 너무 많이 흘려 수술하지 못하고 경과를 지켜봐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튿날 오후 5시 최종 뇌사 판정을 받았습니다. 용성 청년의 부모님은 어려운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 결정이 네 명의 생명을 살리게 됩니다.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조영성 씨는 1남 1녀 중 맏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조문식 씨는 아들을 얻었던 당시 기억을 이렇게 떠올립니다. 결혼 2년 만에 아들을 얻었는데 경이롭다는 기분을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당시 전문 의사가 되기 위해 수련 과정을 밟고 있던 문식 씨는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지만 이런 시기에도 아들에게 자주 정신을 팔아서 별명이 아들 바보였습니다. 아들은 공부를 참 잘했습니다. 용성 씨는 중학교 3년간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한 뒤 한국에 돌아와 국제고등학교를 다녔고 지난해 미국 뉴욕대학에 입학했습니다. 미국에서 금융전문가가 되려 했던 그는 1학년을 마친 뒤 군대에 가기 위해 한국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조영성 씨는 군대 가기 전까지 국내에 있는 정보통신회사에서 임시로 일하면서 스스로 용돈도 벌었다고 하네요. 유학생활과 대학 입시 준비로 몇 년간 얼굴 보기 힘들던 부자는 올해 처음으로 매일 저녁 시간을 함께 보냈다고 합니다. 조문식 씨는 아들이 자동차를 좋아해 함께 관련 영상을 찾아보기도 하고 진로 고민도 자주 나눴습니다. 라고 즐거웠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이 사고를 당해 뇌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아버지 조문식 씨는 뇌사 판정 직후 아들의 장기 기증을 결정하게 됩니다. 안과 전문의사인 그는 10여 년간 대학병원에서 일하며 장기기증을 받지 못해 애태우는 환자를 숱하게 봤습니다. 자신도 15년 전 죽고 나서 각막기증을 하겠다고 신청한 터였죠. 육신에 연연하지 말자. 그의 설득에 아내와 딸도 순순히 따라줬습니다. 조영성 씨는 사고 이틀 뒤인 23일 오전 간과 췌장, 좌우 신장 등을 기증해 4명의 생명을 살리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병원 관계자는 가족들이 기증 결정을 빠르게 내려서 이식 경과가 좋았다라고 말했습니다. 담담하던 조문식 씨는 내 뜻대로 결정했는데 아들도 같은 마음이었을지 모르겠다. 용성이에게 자랑스럽다 라는 말을 꼭 해주고 싶다며 참아왔던 울음을 쏟아냈습니다. 지난 23일 서울 소초구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5호실 4명의 생명을 살리고 세상을 떠난 조영성 씨의 빈소가 차려진 첫날 이른 아침부터 친구들의 발길이 20명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이들은 입을 모아 용성이는 친구 어려운 사정을 지나치는 법이 없었다. 힘들 때 제일 먼저 생각나던 친구다 라며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아버지 조문식 씨는 내 눈에는 그저 개구쟁이의 철부지였던 아들이 이런 면이 있었나 싶어 놀랐다며 옅은 웃음을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먼저 떠나보낸 조문식 씨. 그는 용성이의 일부가 누군가의 몸에 남아 함께한다는 사실에 가족도 큰 위로를 받고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북한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삶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아이유와 천둥의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미리 성탄절을 축하하며 이 노래 보내드리면서 북한의 오늘 그리고 내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탈북민 방송원 조미영이었습니다.